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증거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한 후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성장과 배교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경계를 한 후에 비슷한 말투로 소개하는 내용이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을 역순으로 거꾸로 신앙의 세 기둥을 소개하는 것이 좀 독특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곳은 신약성경에 자주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독특한 것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짝을 맞추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의 한 부분이라도 소홀해진다면 신앙을 부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각다리는 잘 넘어지질 않죠. 믿음, 소망, 사랑이 순서를 달리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내용은 믿음은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신 역사에 그 사랑받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이고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견지하는 믿음은 당연히 인내를 가지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수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이해를 해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할 때 온전케 되고 소망은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범사를 행하게 되는 것. 이래서 사랑, 소망, 믿음이라고 하는 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모든 은사와 더불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증거들 역시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어울리는 그런 해설들이 됩니다. 오래 참음이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아니하며로 반복되는 이런 항목들은 믿음의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어도 둘이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순서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의 기둥을 튼튼히 가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 이 세 가지를 소개하는 이유라고 본다면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나 있는 요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은 4장 16절에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증언은 중요한 속성이면서 사랑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실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독특성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진리, 진실과만 이루어지고 나타난 특징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거짓은 미움과 함께 관련이 되고 경우에 따라 사랑을 흉내낼 뿐이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속성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처해질 운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의 25장 30절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8장 12절 그리고 22장 13절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사도의 또 다른 증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주는 것임을 사랑의 정의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붙여지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요한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10절 중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의도나 이유조차도 알고 계시고 사랑한 것조차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진정한 사랑을 헤아릴 수 있으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유까지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0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자신을 위해서 해준 일들을 부모가 됐든 다른 사람들이 됐든지 잘도 잊어버립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즉 과거의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그런 확인입니다.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섬기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섬긴다면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은 당연히 사랑의 표현이 수고를 동반하는 사랑의 수고와 같은 표현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약속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께서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데서 진실한 언약이고 거짓이 없으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나타내는 행위의 동기까지도 인정하시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바라는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짱이는 절대로 가을의 추수 때를 소망할 수 없다.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는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사람, 즉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대를 지났을지라도 다르지 않으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11절 중반들 그랬는데 신앙에는 절대로 특별한 묘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동일한 부지런함이 요구되고 성경은 이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부지런함이 다른 표현으로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열심입니다.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표현이 되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조차도 주님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명령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동족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가를 바울 자신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 부지런함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자신의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는데 어떤 난관 속에서도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열심과 그렇지 못한 열심의 차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사 11절 중반절에 그랬는데 여기에 동일한 부지런함이란 두 가지 정도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동일한 부지런함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또 하나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는 격려인데 마음속에 머무르는 부지런함은 믿음에 있어서 호소력이 없습니다. 부지런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예요? 역시 삶으로 나타내는, 드러내는 것이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원인이든 결과적으로든 간에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신앙적인 논리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1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대부분의 소망은 끝까지 풍성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바라고 기대하며 힘쓰던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소망은 지속되지 못하고 또 다른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소망이 작아지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것은 물론이지만 상대적이고 사라질 이 세상의 소망과 다르게 주님께 다시 오셨을 때에도 일한 대로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마다 그 소망은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믿음의 활동량에 따라서 소망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이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 예수도를 향한 동일한 부지런함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까지 지속되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본문.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보는 건 뭡니까? 믿음이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고는 11절에 격려한 기자는 여기서는 이를 다시 부정적인 표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까 부지런함이 다른 말로 그랬는데 이게 반대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열심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약속만 분명하다면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맞죠? 때로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믿고 기대하다가 안타까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당했거든요. 그래서 귀 수술을 급하게 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성경 구절 붙여놓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가서 맡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천공이 되고 그걸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하는 대상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 불신을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서로 간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도 들어봅니다. 사람에게 속아놓고 하나님도 그런 줄로 알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지라도 사람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실하고 싶어도 그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게조차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서 보면요. 야곱이 가정을 다 완벽하게 이루기 전에 이미 족장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는 12절 하반절에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지나칠 수 있는 교훈이지만 중요한 신앙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한 사람들 측에서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낱말 자체가 자연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지만 두 곳만 더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표현들입니다.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만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성경에서 보겠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이미 멸망받아서 당연한 그런 대상들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음에 대한 신뢰를 기록을 하고 있다면 아들 예수도의 인내를 디모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참 사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다메섹에서 거꾸로 뛸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아주 그냥 활개치고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자신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당연히 이러한 자신의 성품을 본받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오래 참음은 거듭난 자녀들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타나는 열매들 속에서도 당연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함께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는 믿음이 오래 참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또 믿음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로 바울이 나타내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다음 절인 19절 상반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는데요. 능력을 행하는 특별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난 피스티스라는 믿음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똑같은 낱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을 보자 하는 사라는 조금은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여종을 갖다가 남편에게 넣어주는 그런 것도 사라가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며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도까지 오셔서 우리 모두가 같은 약속에 거하게 되었고 이것이 마음에 두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12절의 말씀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초보적이면서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다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로 그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약속대로 거듭나서 자신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 함께 가지는 속성으로 거짓과는 나눌 수 없는 진리와 함께 나눠지는 거룩한 수고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고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역시 나의 죄와 형벌을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거룩한 희생을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을 믿고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복음의 완성으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세상의 변화에 상관없이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내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을 우리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을 확인해서 언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어느 부분도 한 가지도 한 다리도 부족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견지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